예, 오늘은 이제 욥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보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일에는 이제 여러분께 나눠드린 시편 말씀 개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시편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편 개관에 관한 그 내용들도 쭉 한번 읽어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한 편 한 편 다 살필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시편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나 이런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욥기가 알려주는 내용 중에 특별히 이 욥이 욥 다른 성경책과 다르게 이제 욥기가 이 사단과 악의 존재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사단과 악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 내용들이 많지 않거든요. 특별히 이제 이 악이 왜 존재하는지, 악이 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사단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이런 내용들을 성경이 자세하게 알려주질 않아요. 근데 이제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 알려주실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도의 만큼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과 악의 존재와 시작도 우리 생각대로 자꾸 추론을 해서 정의를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성경이 알려주는 만큼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론 같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그 무한하신 지혜와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목적이 있고 그리고 알려주시는 그 내용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만 알아도 우리는 사실 충분해요. 더 이상 뭐 우리가 그 정도만 알아도 하나님을 인정하면 충분히 아는 거거든요. 이 악과 사단의 존재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면은 어느 정도 더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 정도로 알려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악의 존재에 관해서도 사람들이 그 너무나 많아요. 신학책을 보면 악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이런 목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거를 뭐 하시는 이유도 이렇게 이렇게 됐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게 다 자기들의 생각에서 추론해서 나온 것들이 많아요. 그쪽을 따라가면 안 돼요. 특별히 필요악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필요악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악이라는 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선하심 증거하시려고 악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많은 그 신학자들에 보면.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믿으면 안 되고요. 성경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믿으면 돼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오늘 마지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욥기를 보면 이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분명히 영적인 그 realm, 영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단의 사역이 무엇인가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신약과 연결해서 말씀이 말씀을 풀어주는 원리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악이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삶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욥기서 그 앞에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있죠? 이제 그 내용을 같이 우리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예. 여기 사단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단의 모습을 일단 보면 일단 그 좀 이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가서 설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하게 돼요. 죄나 악은 하나님 보좌 앞에 절대 설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질문이 생기는데, 분명한 것은 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할 때 특별히 이제 은혜의 보좌라는 게 있죠. 그 mercy seat.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푸셔서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오게 하시는 그런 현실. 그 은혜의 보좌의 현실은 교제와 친교를 나누기 위함이죠.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런 현실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그거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 보좌는 여기서는 심판대로 봐야 돼요. 심판대에는 안 믿는 자들도 나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단도 심판대 앞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사단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나중에도 조금만 있다가도 보겠지만 하나님이 악의 근원은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세요. 악의 시작자도 아니라고 하세요. 그렇지만 잠시 악이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셨다 그러죠. 그리고 그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사단이 활동하도록 하셨지만 결국은 사단과 악도 하나님이 하나님 정하신 때에 멸하셔서 하나님의 의만 설 거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성경을 봐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은 악의 창시자나 근원이 아니시라는 것. 그러나 악이 어떻게 존재했고 처음 시작되었는지는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악이 존재하고 시작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악을 통치하시고 사단도 멸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고 선하신 뜻을 이루실 거라는 것. 잠시 구원 역사 속에서만 악이 존재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 그 정도는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악을 멸하시기 위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우리가 분명하게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 안에 있고요. 사단과 악은 잠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계명성 우리 이사야서에 가면은 사단의 닉네임을 계명성으로 알려주시죠. 그래서 그 천사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처음에는 천사로 창조가 되었지만 교만하여져서 타락하게 되어 하나님보다도 더 교만해져,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려는 교만으로 하나님처럼 자기 보좌를 큰 높은 산 위에 짓고 자기 백성들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흉내내는 거죠, 하나님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 천사들의 타락에 대해서 성경이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악한 천사들은 이 천사들의 예정은 사람의 예정하고는 좀 달라요. 사람들은 예정하실 때 하나님이 이제 죄악에 빠져서 타락을 하게 하셨지만 자기 백성은 거기서 다시 건져주시는 작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유기가 예정론에 같이 가죠. 하나는 택하시고 하나는 버리시는 게 같이 가는데 천사는 달라요. 천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을 지으셨고 한번 타락해서 끝까지 타락해서 멸망으로 가는 거기 천사들에게는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 악한 천사 중에 이제 어떤 대장격이 바로 이 사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을 그 정도 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어쨌든 하나님이 이런 악을 잠시 허용을 하셨지만 이 가운데서 이제 죄인들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 백성까지도 이제 타락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이 모든 걸 통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자기 백성은 구원하시고 악은 멸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방금 읽은 구절을 보면 사단이 하는 일이 뭔가 사단의 사역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지혜는 우리 죄인들의 지혜처럼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주장하는 지혜,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 세상의 원리가 뭐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사단의 마음을 주장하는 사단의 원리이기도 해요. 이게 죄인들의 타락한 원리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늘 대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공격하죠.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하나님한테 욥을 고소하면서 하는 말을 보세요. 세상 것 다 뺏어가면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지혜의 한계가 여기까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모습을, 죄인들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죠. 세상 것 다, 아니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다니시면서,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안 주실 거면 우리 하나님 왜 믿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가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 이런 걸 사단은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욥 같은 그 이 하나님이 욥을 대해서 얘기할 때 사단은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욥을 고소하고 이제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단이 첫 번째 하는 일은 하나님을 다 자기 지혜로, 자기 정욕으로, 세상으로 대적하는 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롭다는 일을 참소하고 정죄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는데 사단은 아니라는 거죠. 저 마음속을 보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고, 예? 여전히 저 안에, 예? 더러운 것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끝까지 참소하고 고소하는 일만 해요. 그리고 사단이 하는 또 하나의 일은 거짓. 거짓의 압이라 그러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진리가로 인정하지 않고 그것도 왜곡해서 거짓으로. 그래서 성도들까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도록 시험하는 일. 거짓을 가지고. 그렇죠?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이 하는 일을 가만히 잘 보세요. 죄인의 죄성과 똑같이 닮아있죠. 우리도 죄의 세상의 정욕을 가지고 하나 우리 지혜로 삼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리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니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부터도 정죄하고 고소하고 늘 비난하고 정죄 고소 참소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라도 내 멋대로 믿으려고 하고 늘 거짓을 따라가려고 하고 왜 자기 정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아가려고 하는 죄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요. 나는 내 죄성에 따라 이렇게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단이 이런 걸로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단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단의 미혹으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진다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우리 쪽에서 보면 그러면 사단에게 모든 책임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죄성에 따라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두 면을 영적인 세계와 지금 우리가 짓는 우리 자의대로 짓는 죄성이 있다는 것을 좀 같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사단의 미혹이 영적인 세계에 있지만 그게 우리 죄성이에요. 우리 죄성에 따라 죄를 짓는다는 것. 그래서 누구도 책임을 돌릴 수 없다는 것. 사단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록 사단이 이런 사역과 이런 일을 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악한 자가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욥도 이 건드렸잖아요. 뭐 병도 걸리게 하고 모두 뺏어가고 다 하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도 욥의 영혼, 욥이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삶, 이거는 건드리질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가면은요. 아들까지 주시니가 무엇이 아까사 주지 않으시겠느냐 하시면서 누가 하나님을 정죄하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일을 누가 정죄하고 고소하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이 사단의 사역과 사단의 미혹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해야 될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같은 데 보면 사단을 물리치라고 하세요. 대적하라고 하세요. 우리는 뭘 가지고만 그러면 이 사단을 대적하고 사단의 사역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신 일을 참소하고 고소하는 것, 거짓으로 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떠나. 우리는 뭘 가지고 이런 사단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오직 십자가 복음이에요. 말씀밖에는 없어요. 그 말씀에 굳건히 서 있을 때만 우리가 이 사단의 미혹에서 우리가 미혹을 대적하고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의 존재를 우리가 뭐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뭐 참 만들어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그래서 알려주시는 바가 딱 그 정도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그 사단의 존재건 뭐건 신경 쓰지 말고 말씀에 예수님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우리는 뭐 이게 사단이고 뭐 사단 예? 왜 이렇게 사람 세상은 사단을 그냥 큰 괴물처럼 만들어 놓고 근데 사단이 괴물 아니에요. 이 오히려 사도 바울은 사단이 가장 도덕적인 모습으로 의의 일꾼들처럼 하, 그런데 그럴듯한데 하는 말은 말씀을 슬쩍 바꿔서 예? 이렇게 얘기하고 뭐 복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예, 다른 것보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사단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는 구절이 스가랴서인데 비슷해요. 이 욥기서의 내용하고 3장 1절에서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예. 여기도 보면 여기도 하나님의 심판 때 재판의 현실이라는 것을 똑같이 보게 돼요. 먼저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요. 그 다음에 사단이 그 우편에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그 다음에 여기 계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세요?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님이에요. 구약에서 활동하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그 옆에 사단이 서서 누가 서 있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어요. 이건 누구로 보면 되냐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그 죄 때문에 더럽혀진 옷을 입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에 빠진 자들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사단은 무슨 일을 하고 있죠? 계속 고소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죄인이다 죄인. 심판하고 지옥 가야 된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뭐 하고 있죠? 그 제사장 우리의 옷을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씻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죄를 사해주시고 의롭다 인정해주시는 이 현실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지만 사실 실제 모습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예수님이 의롭게 산 삶으로 우리를 옷 입혀주셔서 사단은 정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입게 해주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사단의 사역은 달라요. 사단의 사역은 정죄하고 고소하는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오히려 죄를 다뤄주고 용서하는 사역. 사단은 사랑과 긍휼과 용서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정죄하고 고소만 해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정죄하고 고소하고 비난하는 일이 어떤 때는 의롭게 보인다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이 그랬거든요. 우린 율법 이렇게 잘 지켰는데 저렇게 율법 못 지키는 저것들, 죄인들, 세리와 창녀들, 손가락질하고. 근데 자기들은 의롭다. 아니, 도덕적으로만 보면 의롭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정죄와 고소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사단의 사역이라는 거죠. 교회가 이런 사역으로 가서는 절대로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다뤄주지만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예수님 앞에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다뤄주고 이제 이런 쪽으로 가야지 그냥 무조건 정죄하고 고소하고 그래서 서로 우리가 주일날 와도 쳐다볼 때마다 저 사람이 나를 고소하나 정죄하나 하나나 저 사람이 나를 또 나쁘게 보는가 이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서로의 짐을 지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빛이라도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서로 이 천국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다루지 않는 건 아니에요. 죄는 다뤄줘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도 죄를 다뤄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끝 결론은 예수님이라는 거를 꼭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고요. 용서와 사랑으로 가야죠. 자, 그 다음에 욥기 22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외함을 인함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극하니라. 이건 누굴 향해 하는 말씀이냐 하면 욥의 세 친구.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사단과 똑같이 닮아 있어요. 자기들의 지혜로 하나님 대적하고 있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욥을 참소하고 정죄하고 있죠. 야,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난 받는 거야. 하나님이 너 정신 차리게 하려고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하겠느냐 이랬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짓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음에서 떠나도록 시험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사단의 모습하고. 그러니까 죄인들은 사실 이런 모습으로 교제를 나눠요.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거짓의 아비래요. 그리고 우리도 예전에 거짓에 속해서 욕심과 살인과 막 거짓, 그죠? 다 우리 것이었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구원하셨다고 하세요. 죄를 다뤄주되 내가 대신 짐을 지기까지 다뤄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듯 이런 삶으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 마귀를 또 사단으로 우리가 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단 마귀를 멸하고 더불어 악을 멸하시기 위함이라.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 백성을 정죄하거나 거짓으로 미혹하는 세력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 예수님이 어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을까요? 정죄하고 고소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이런 일들을 거짓으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세상 임금인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거기서 다 승리하신 거죠. 요한복음 12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또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라. 그래서 제자들이 두 명씩 보냄을 받았다가 이렇게 번개처럼 뭐 이렇게 귀신들이 쫓아져 나가고 사단이 물러가는 걸 봤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갖다가 이 세상 임금을 예수님으로 푸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쫓겨나는 때가 왔다. 그런데 보통 세상 임금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을 가르쳐 쓰지는 않죠. 이 사단을 가르쳐서 쓰죠. 그래서 이 사단이 쫓겨나는 때가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사단이 결박돼 있다 그래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사단이 옥에 갇혀서 막 이렇게 결박이 돼서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단이 결박되어 있다는 것은 사단의 활동이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약처럼 이렇게 이 이방인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는 시기는 이제 지난 거죠. 그때는 정말 사단이 활동한, 지금은 이방 족속에게도 이제 사단이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부르심을 받는 때가 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표현을 써요. 그 칼빈은 사단이 쇠고랑을 이끌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 그래요. 세상을 미혹해서 이제 하나님에게서 복음에서 떠나도록. 이제 그게 칼빈의 표현인데 어쨌든 사단의 힘이 제한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때의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 사단이 그의 세력을 다 모아서 최후의 공격을 하죠. 아마겟돈 전쟁.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시간을 짧게 해주셔서 이제 교회와 성도들은 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데려가실 거다. 그 마지막 시간이 제일 큰 공격이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우리 인생에도 그 시간이 있어요. 죽을 때. 마지막 최고의 공격의 시간이에요. 그때 우리도 하나님의 그 시간을 짧게 해주셔서 정말 끝까지 믿음 지키고 천국 가는. 그거하고 우리의 인생하고 구원 역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좀 기억하시고요. 또 한 가지, 일주일의 패런도 그래요. 일주일, 6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의 진짜 싸움은 그 주일 바로 직전이에요. 여러분의 6일 동안의 씨름이 그 주일날 하나님 교회로 나아가 하나님 예배하는 삶으로 가기 위해 마지막 싸움을 싸우시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우리 인생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구원 역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욥기 34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분명히 악이 존재하고 사단의 대적이 있지만 하나님은 악을 행하거나 악을 만드시거나 악이 없으신 분이라 결국은 하나님이 이걸 다스리시고 다 심판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뒤에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의 시험은 하나님이 시험을 하세요. 테스트는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번역이 뭘로 돼야 되죠? 템테이션이에요. 유혹. 하나님은 유혹하는 분은 아니에요. 유혹의 목적은 뭐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시험의 목적은 뭐죠?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정금같이 연단케 하시는 거죠. 그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나 미혹해서 죄를 져서 멸망에 가도록 하는 그렇게 죄 짓도록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보면 어떤 기도가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건져옵소서.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져져서 믿음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시험받고 죄짓는 걸 하나님한테 돌릴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유혹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시험에 든다는 것은 우리 믿음을 저버리는 것까지는 가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악에서 꼭 건져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로마서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향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세상에 죄가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발 아래서 상하게 할 거다.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이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됐죠. 사단의 머리를 깨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우리도 이 약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단의 머리를 깨고 승리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될 거래요. 예수님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이거를 증거하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에 가면 이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 2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새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사단과 그의 모든 종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가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만 설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는 이긴 자들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예배하며 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사단의 시험은 세상을 통해 찾아와요. 특별히 세상에 많은 걸로도 찾아오지만 세상에 적은 걸로도 찾아와요. 고난이 한편으로는 마귀의 시험으로도 찾아오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런 우리 믿음을 점검케 하려는 시험으로도 찾아온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어떤 세상 형편에서든지 우리는 복음 말씀만 붙들고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믿고 오히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요. 죄와 싸우며 끝까지 하나님 예배하는 삶으로 그게 우리의 진짜 씨름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예배하는 것.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 시편 말씀 보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세요? 네. 대답을 빨리 끝내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또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으니 더욱 세상과 문제들과만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 붙드는 믿음의 싸움 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로 돌이키며 진리 복음 말씀만으로 든든히 서서 모든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는 우리 온 성도들로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